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너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나중 제사장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난 후 백성을 축복할 때 사용하라고 주신 축도의 모델입니다.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은 예배를 마치면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 있는 축도를 모델로 사용하는데, 구약시대 성전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마치면서 민수기 6장 24, 5, 6절에 있는 축도를 모델로 사용했습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 일부 교단, 일부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종종 축도의 한 부분으로 사용합니다. 24절서부터 26절을 보시면은 제사장의 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삼행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줄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각 행을 보시면은 모두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실지어다 하는 기원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의 내용을 보면 모두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엇뭐 하시고 무엇뭐 하실지어다. 본문 24절서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다음과 같이 축도를 시작하라고 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사 너를 지키실지어다. 제가 원어를 그대로 직역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사 너를 지키실지어다. 첫 번째 축복은 너와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셔서 너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실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을 주시고 하는 것과 너를 지키시고 하는 것은 별개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내용이 곧 너를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사는 동안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면서 변변한 무기 갖고 나온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나는 곳곳마다 이들을 노리고 있는 적들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생명을 지키시고 안전을 지키시리라 하는 축복은 이들에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은 오늘 모세오경에서뿐만 아니라 시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서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키시되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합니다. 아멘. 이 진리는 율법서뿐만 아니라 시가서뿐만 아니라 선지서에서도 수없이 선포하시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3편 1절 끝부분서부터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네 구원자이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기껏 애굽에서 구원하셨는데 가나안까지 가면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마병과 철병거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광야 시절에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는 사사들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외적들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철통과 같이 지켜주셨습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셔서 너를 지킬지어다 하시는 축복의 말씀은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성육신하신 하나님인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자상 집사님, 이경혜 집사님 복을 주셔서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민희 형제, 정민 자매 복을 주셔서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은 올해도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온갖 천재와 인재로부터 온갖 질병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기 원하는 첫 번째 제목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는가. 다른 신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유일무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이건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처럼 이 세상에 복된 백성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은 이 진리를 실제로 믿고 실감하며 살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축복의 기원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실지어다. 여기 24절과 25절 하나님 축복의 순서를 보면은 대단히 논리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일단 생명을 보존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다음에 필요한 축복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24절에서 축도를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하고 기원했는데 이제 25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기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고 기원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한결같이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네게 빛나게 하사라고 번역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네게 빛나게 하사.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광을 네게 비추사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뵌 후 얼굴에서 광채가 났듯이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나게 하사. 하나님께서 너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사. 군주가 신하를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대하듯이 대하기에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하사. 시급하게는 그동안 단절되었고 구부러졌던 관계들 회복하게 하사.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과 얼굴을 맞대시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을 주시기 원한다고 하는가? 은혜를 베푸실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루도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순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여호와의 노하심과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해 마땅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찡그리셔야 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계속 자신을 홀대하며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죽지 않았습니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제사 제도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우리가 매일 짓는 죄를 지속적으로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서 이미 다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기만 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77이 49, 490번 무한정 용서를 받게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모든 불의에서 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위대합니까?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심지어는 부모조차도 세 번 봐주고 그 다음에는 용서하지 않는다. 마음이 넓은 자는 일곱 번까지는 봐주고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정 용서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평생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계속 죄를 짓고 삽니다. 평생 490번 이상의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 전에 나와서 또 진실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러건 상관없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 우리 마음속으로 헤아릴 수 있다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 정말 감당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마음 중심에서 감사와 찬양이 솟구쳐 나와야 정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려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주시지 않으면 태풍과 우박과 메뚜기를 막아주시지 않으면 그들의 수고는 허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굶어 죽고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어 은혜를 베푸실지어다 하는 축복의 말씀, 물론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학위를 마치고 좌업을 찾고 있는 우리 박영주 집사님, 조항 집사님에게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지미 집사님, 이성희 자매님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 모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매일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며 살았지만은 노아 시대 사람들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같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 쉽지 않았지만은 늘 일용할 양식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풍성한 가운데 한 해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감사하기 원하는 두 번째 제목입니다. 앞으로 2주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삶을 생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 삶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써 감사와 찬양이 충만해서 추수감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단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시며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세 번째 축복의 기원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축복으로 첫째 생명을 보존하고 둘째 각종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가장 큰 축복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다른 곳으로 돌리셨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상관하시기에, 나를 케어하시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 평강이라고 번역한 단어,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영어의 peace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고 나 자신과의 내적인 관계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샬롬이라는 표현은 삶이 복된 삶, 행복한 삶인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 샬롬하고 축복했을 때 그것은 당신이 모든 의미를 다 종합 정리해서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한다고, 복된 삶 살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삶 살기 원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에게는 두 번째 축복을 주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늘 평강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축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축복, 다른 축복입니다. 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당분간이지만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구원받은 우리들도 죄된 본성과 악한 습성에서 자유하지 못하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을 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뭐가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주님께 징계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과 샬롬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죄와 무관하게 고통당할 때 많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인생 사시면서 수없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합니다. 부부면은 누구나 다 누리는 특권을 나는 거부당합니다. 나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남에게 수치와 멸시를 당합니다. 부모는 경건하게 사는데 자녀가 불경건한 삶을 삽니다. 질병과 노령으로 몸이 괴롭게 됩니다. 그 결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시면 너는 평강을 누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 우리 삶이 객관적으로 남이 보기에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워도 슬퍼도 외로워도 정작 나 자신이 마음속에서 평강을 누리면 남의 평가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 세 번째 축복의 약속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쉽게 옮기면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머리만 지키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지키시리라. 어디에서도 근심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 않으리라.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말씀대로 옮기면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난 1년 동안 믿음으로 살았기에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평강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여럿 있습니다. 물론 불안전하지만 그러나 평강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없었다면 돌아버렸다든가 이혼해버리고 말았다든가 하던 것을 때려치웠다든가 믿음에서 떠났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인스퍼레이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목회자로서 보람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며 우리가 감사하기 원하는 세 번째 제목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제는 몇몇 성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평강을 누리게 해달라고. 학위가 늦게 끝나더라도, 사업이 계속 어려워도, 직장 상사가 계속 어렵게 해도, 몸은 날로 쇠퇴되어 가도, 자녀가 전혀 말을 듣지 않아도 참 구원의 믿음으로 살기에 모든 평강의 원천이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기에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고 궁극적인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이 제사를 마칠 때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제가 여러분 외우기 쉽게 요약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얼굴을 비추사 너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을 주실지어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사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궁극적으로는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평강을 누리는 지복의 삶 살기를 원하노라. 오늘날 개신교를 믿는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대제사장이시고 우리 모두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신 말씀 잘 압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외에 어떠한 중보자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잘 압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도를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은 목사나 신부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제사장이기에 오늘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제사장의 축복으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진리가 둘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고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대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진리는 축복의 근원에 관한 진리입니다. 곧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진리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고 시작합니다. 25절에서 또 여호와께서 하고 시작합니다. 26절에서 또 여호와께서 합니다. 주어를 한 번만 쓰시고 동사구를 세 개를 쓰시면 될 것을 세 개의 별개의 문장을 사용하시면서 매 문장을 사용하시면서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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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니다. 그것으로 부족해서 27절에서 또 강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다시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고 읽어야 됩니다. 원어의 구문을 보면 강조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거를 전달할 재주가 없길래 의역을 합니다. I myself 하고 얘기합니다. 내 자신이 내가 직접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매주 예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찬송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맞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그저 입으로 부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가슴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은 일주일 살면서 딴짓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애를 키우든지 연애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돈이 아니다, 명예가 아니다, 권세가 아니다, 건강도 아니다, 관계도 아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친밀하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교회를 20년, 30년, 40년, 50년 다녔어도 진정 중요한 축복은 구하지 않고 엉뚱한 걸 구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놀라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 천국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상 낙원의 삶이 도대체 뭡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 아무리 추구해도 이거 탄산 음료와 같아갖고 계속 또 추구하게 만듭니다.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을 멸망에 처하게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 걸 먹어갖고 자신의 몸을 다 베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미 있는 관계에 전혀 맺지 못하고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과 복된 시간 갖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삽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에서 편지를 시작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무엇을 축복했습니까? 두 가지를 축복했습니다. 첫째, 은혜와 둘째,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제사장의 축복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왜? 이 두 가지가 우리 크리스천에게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산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믿는 대로 가슴으로도 믿기에 모든 의지의 발원지인 마음 중심에서도 믿기에 주님 말씀대로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신 하나님의 축복 실제 삶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그대로 그 약속이 축복이 됩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축복의 약속이 머릿속에 잘 기억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축복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 중심에서 그 약속을 믿을 때 마음 중심에 우리의 의지의 발원지가 있기 때문에 손발을 움직여서 그대로 살게 되는데 마음 중심에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된 인간이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선포하노라 하고 결혼식 식장에서 선포하면은 그것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죄된 판사라도 피고에게 내가 너를 30년 징역에 선고하노라 하면은 그 피고는 30년 동안 징역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죄된 인간들이 선포해도 그 효력을 바랍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효력이 왜 발효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말 번역으로는 잔 표현이 안 됩니다. 제가 개별 말씀을 번역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제대로 번역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사 너를 지키실지어다 하는 겁니다. 지키실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옛날 고대 사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도 자신들의 신이 뭐 할지어다 하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을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믿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기원 후 2세기서부터 기독교계를 지배하고 난 후에는 순전히 머릿속으로 분석하고 이런 데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갖고 말씀이 갖는 그 파워, 그게 전혀 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는 사람에게는 그 순간부터 그 자리에서 축복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산 믿음의 정수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면 그리고 그 성령의 권면하심과 강권하심을 계속 거부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성품을 개조시키시고 우리의 의지도 움직이셔서 삶의 습관을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가? 한 해를 마무리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절기를 2주 앞두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절기를 몇 주 앞두고 이 가장 기뻐해야 할 절기에 왜 이 말씀을 묵상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후면은 주님 전에 나와서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은 기원문에서 주님이 정죄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이 아닌 것들과 바꾸어 살고 여호와의 영광을 무익한 것들과 바꾸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스스로 버리고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서 고인물, 흙탕물을 마시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만 올 수 있는 축복을 모두 엉뚱한 곳에서, 틀린 곳에서, 자신의 소유물에서, 명예에서, 권세에서, 건강에서, 자식에서, 자존심에서, 자랑거리에서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 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얼굴을 뵙고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이 가까움에 따라서 그리고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정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셨습니까? 그래서 논문을 많이 쓰셨습니까? 그래서 학위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비즈니스 하셨습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저축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보람된 삶을 사셨습니까? 정말 행복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누구로부터 축복을 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구한 축복의 핵심, 정수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수 있다고. 그리고 참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많은 선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 모든 선물을 자기의 뜻대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축복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감사절을 맞기 전에 그리고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기 전에 회개하고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자에게 자동적으로 주시는 지키심과 보호하심, 은혜와 평강 마음껏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